우리는 오늘 선거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자 이 나라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합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게 주어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선거이고 투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각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투표를 행사하셨을 것인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이 더 합당하다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저 인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인물이 당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인물이 당선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렇다는 것은 선거도 아주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제부터 실제로 일을 하게 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그의 마음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로마도 헤롯 가문도 사실은 전혀 그의 마음과 맞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선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일꾼을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어떤 모델을 마음가운데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몇 일꾼들의 모습, 기독교적인 지도자 떠올랐지만 저는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했던 좋은 인물의 예가 바로 갈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요, 기독교인 정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도자 일꾼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정사 정자 다스릴 치자, 의미가 바르게 하여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통치, 바르게 하여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거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갈렙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땅도 좋고 과일도 컸다 크다고 기뻐했는데 안악 자손들을 딱 보자마자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 정탐꾼들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안악 자손들이 커 보이긴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히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설화일 뿐이었는데 겁먹은 백성들은 그들을 네피림으로 그리고 자신을 메뚜기로까지 규정하면서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싸울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꺼내는 이유는요. 바로 이 순간 전혀 다른 것을 보았던 두 사람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갈렙과 듣고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는데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 윗부분에 대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구절은 옛날 개역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와닿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 번만 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분명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쪽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상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은요, 세상적인 기준, 즉 조건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니 우리는 몸도 작고 전투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다가 딱 밟히기 좋겠구나. 그런데 상대는 감당할 수 없는 뭐라고요?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거인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까 14장 9절 윗부분을 읽었는데 이번엔 아랫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안악 백성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라고요? 아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차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그대로 죽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759년에 영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기준으로 봐도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 너무나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 그때 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도 또 부자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명문대에 들어갔고요. 큰 비전도 없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나이 20살 무렵에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야, 잘 풀렸죠? 근데 오히려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던 그였는데 당시에 영국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주의였어요. 그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심하죠. 더 이상 어정쩡한 성도, 어정쩡한 정치가로 살면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때 윌버포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노예무역입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의 이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그는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 여기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무소속 의원이었는데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도 노예무역에는 반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경제의 주축이니까. 이것으로 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윌버포스는 여기에 과감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노예무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감화된 몇몇 의원들이 동참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악하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노예무역 폐지가 부결이 되지만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볇이 아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최우선 지점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일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소속한 당과 그것이 가져오는 이득마저도 넘어서는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도 여기에 있었고 윌버포스도 처음부터 이것부터 봤던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정치가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정치가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은 먼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꾼이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일꾼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85세라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마치 노익장의 상징처럼 돼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이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갈렙이 가진 순종과 열정, 우리는 이것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갈렙 정도 되는 사람이 사실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분배가 되는 거지만 분배돼서 그냥 가서 아, 내 땅이니까 주세요가 아니에요. 뭡니까? 싸워서 받아야 돼요. 이겨서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렙이요? 지금 1세대는 대부분 다 죽었고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2인자인데다가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85세. 당시 어떤 사람들 갈렙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 저 어르신 왜 저러시지? 본인이 지금 굳이 나설 필요도 없고 원한다면 누구를 보내면 됩니다. 야, 네가 가서 이겨서 가져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본인이 직접. 게다가 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이 공략이 정말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15절은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렛 아르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낙 자손이 자랑하는 위대한 영웅의 이름이 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의 영웅이나 위인의 이름을 붙일 때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수도 이름이 뭐죠? 워싱턴. 옛날 소련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위용을 자랑했던 그 벌판 이름이 뭐였죠? 레닌그라드. 지금도 북한에서 군사력 자랑할 때 쓰는 딱 그 위치 이름이 뭐죠? 김일성 광장. 베트남의 남쪽에서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그들의 승리의 상징이 되는 땅 이름 뭐죠? 호치민. 기랏 아르바는 그런 땅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자존심과 상징성을 지닌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낙 자손들도 그냥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을 것이고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후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만큼 공략하기가 까다롭고 위험한 땅이었는데 갈렙은 이 일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호소합니다.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들을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그의 고백에 하나님의 빛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열정을 기꺼이 불사르겠다는 이 모습,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뜻을 이루겠다는 소명이여 열정.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일꾼들이 아닐까요? 윌버포스가 노예무역의 폐지를 위해서 싸울 때 그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가장 큰 이권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집요하게 반대하고 윌버포스를 설득하려고 하죠. 아니 왜 굳이 당신이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아 이거 당신하고 별로 관련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편안하게 아까 재산도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한때 그도 너무나 힘들어서 정치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목회를 하자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그 노회사 선장하셨던 그분에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로 부르신 목회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거 지구촌 교회에서 이걸 딱 쓰는 단어가 있죠. 뭔지 기억하십니까? 평신도 선교사. 따라합니다. 당신은 평신도 선교사십니다. 맞죠? 이거예요.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윌버포스는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20년. 그가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폐지에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 무려 20년. 지치기도 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는 이 일을 이루었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이익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떤 눈치와 상관없이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지금 기독교인 일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준비되며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기랏 아르바를 비롯해서 기랏 세벨 그리고 드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정복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포상을 하나 거는데 뭐냐면요. 이 14장이라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야, 이거 아무리 아버지지만 포상으로 딸을 거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용감하게 돌격해서 기랏 세벨을 정복하고 그 딸 악사를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렙하고 온니엘하고 악사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을 갈렙이 내보냅니다. 이제 신접살림을 내보내는데 그 장면이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니까 하나도 아니고 윗샘과 아랫샘. 같이 줬구나.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여기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냐면 갈렙이 지금 딸 부부를 내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네겝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건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겝은요. 이 사진처럼 지금도 사막으로 그래서 네겝 사막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네겝 그러면 사막이에요. 그럼 왜 악사가 샘물도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샘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더불어 아랫샘까지 주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네겝이라는 곳이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 땅이 건조하기도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저기 보시면 남쪽 국경이에요. 부엘세바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들이 침입하면 특히 애굽에서도 쳐들어오고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곳이 어디예요? 네겝입니다. 여길 거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대체 갈렙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땅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 부부를 보냈던 것일까요? 갈렙의 깊은 뜻은 사사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 당시 우리가 알고 계신 대로 백성들은 왕이 없이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데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긴 하는데 답을 못 찾아요. 마치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 다시 그 땅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그것 좀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그 뜻을 이어갔던 한 사람. 갈렙의 뜻에 따라서 국경을 지키고 더욱더 든든하게 단련되었던 한 인물 누굴까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의 모습은 갈렙과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을 그 또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갈렙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것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마음과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까지 갔습니다. 갈렙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죠. 1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여기 이쪽 보시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온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사사기 3장 11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을 평온하게 하는 자들, 그 땅의 전쟁을 없애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어져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꾼들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윌버포스가 아까 20년 걸려서 노예무역 폐지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영국에 한 가지 남아있는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노예제 자체입니다. 노예 무역은 폐지되었는데 노예제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윌버포스가 승리하긴 했지만 노예제도 자체는 당장 그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그 자신도 의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뜻을 이어받은 정치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갔던 기독교인 정치가들을 통해서 1833년에 결국 영국의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26년 걸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바로 3일 후에 윌버포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뜻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간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보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나아갔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결국은 세상을 바꿨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 바르게 하여 다스린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정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정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윌버포스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도 그냥 부유한 철없는 한 젊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복음주의의 물결 속에서 많은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저는 윌버포스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고 더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 갈렙이 온니엘에게 너 내 딸하고 같이 네겝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저는 온니엘이 과연 갈렙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을까 싶지만 결국은 갈렙이 가진 믿음과 열정 아래서 사위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같은 인생, 같은 결말을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선거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진정으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여기서의 진정한 것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중심입니다. 왜 이렇게 약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요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과 정당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꿈꾸잖아요. 뭘 꿈꿉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이후에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모든 지구촌의 가족들, 모든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